오늘 사도 바울 맥잡기 24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도 바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25장 그 다음에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 좀 길지만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바울이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섭리에 순응해서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그 일, 이런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만난 그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왕 앞에서, 그 다음에 총독이라고 하는 그 치리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는데, 너무너무 그 말이 멋있어요. 너무.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한번, 예,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이와 같은 것이 참, 아, 복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개요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3번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다 마치고 세 번째 이제 선교 여행도 이제 떠나서 결국은 안디옥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안디옥에서 떠났지만 3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끝이 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에게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대로 둬서는 유대인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기독교가 이제 다 흥황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또 열성적인 유대교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죽여요. 저와 여러분이, 예, 내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거 나하고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도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고보도 죽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는 거. 하나님께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는, 그건 진정한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 바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지.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는가, 이거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옳고 내가 하는 방식이 옳으니까 나하고 다르면 그땐 다 죽여야 되겠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지 죽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래 숨어 있다가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총대장이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를 근한 500명의 군대를 같이 이제 호위병으로 이제 붙여갖고, 그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100km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치리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서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바울이 이 사도행전 24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24장 14절 15절에 이제 벨릭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까지는 내가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그 율법의 형태를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대가 바뀐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지금 그대로 섬기는데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아니라 이제 신약이, 신약 시대가 이제 도래가 돼서 나는 나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분이 내게 알려준 그 방식에 따라, 그래서 이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해 새 시대가 열렸다. 나는 그 새 시대가 열려서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이제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나는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자기가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제 연기하고 이제 다음에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의 말을 좀 개인적으로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바울을 이제 초대했어요. 아, 그랬더니 바울이 오자마자 저 같으면, 아니 뭐 여러분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총독에게 잘 보여갖고 여길 벗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총독이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언 이설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자마자 뭘 얘기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예, 네, 여기 24절 끝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이제 들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 그렇죠? 아무리 총독이라 해도 의로운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총독이 사람을 죽이거나 누구를 뭐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절제해야 된다. 왜 그러냐? 총독이든 뭐 왕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예비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설교를 하니까 거기 뭐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이 말을 듣고 떨었다 그랬어요.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떨고 다음에 좋은 시간이 되면 그때 와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하고 바울에게서 이제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이제 흘러갔어요. 이 두 해가 이제 흘러가서 이제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 대신에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한 사람이 이 유대 지방에 이제 총독으로 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5장, 26장을 이제 강해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근데 가게 되는데 자유인의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사도 바울의 뭐랄까 행적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무언가 죄목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 앞에서 바울이 이제 증언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무언가 죄목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21장부터 28장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어려운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로마에 갔다가 참소형을 당하는 그 시점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길게 이렇게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21장부터 28장에는 그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로 가서 이 배를 타고 가면서 그냥 고생하는 그런 모든 게 아주 낱낱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아니면 우리 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해야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바울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냐 바울이 그냥 기존 기득권 세력에 그대로 순응하고 유대교에 그대로 있었으면 바울은 어느 면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놀라운 학식과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새 시대를 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겪지 않아도 될 그와 같은 그 아픔을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새 시대를 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찌됐든 여기 사랑 침례교회 오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새 시대,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약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와 같은 그 성경, 올바른 교회, 올바른 믿음, 올바른 교리, 그렇잖아요? 올바른 교육,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 애국하는 것까지도 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그런 올바른 가치라고 하는 거를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 또 믿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알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여기 사랑침례교회 모인 거 맞습니까? 예,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닥쳤던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 이게 어느 면에서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바울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이런 거 당하는데 누가 기뻐하고 난 너무 즐겁다 그러고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알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섭리에 내가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되 지혜롭게, 그렇죠? 왕 앞에서도, 치리자 앞에서도 지혜롭게 증언하고 지혜롭게 설명하고, 그렇죠? 또 겸손하게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안에 이제 들어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이 밖에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기 이제 베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벨릭스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 그래서 노예의 근성이나 노예의 이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악랄하게 이렇게 치리하던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벨릭스였는데, 베스도는 가서 읽어보면 상당히 그래도 그 법치를 존중하고 법대로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나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열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로마에서 이제 보낸 유대인들의 그 총독이 돼서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어떤 로마 시민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무슨 죄목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죄목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게 나중에 더 승진하거나 하는 일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25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그 지방에 와서, 자, 어느 지방에 살다가 이제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온 겁니다. 사흘이 지난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가이사랴가 로마의 총독이 거하던 그런 집이 있던데요, 재판정이 있던데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고 그에게 간청하며 길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늘 하는 작전이 길에 숨어 있다가 죽이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가 그를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대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 지금 가이사랴 총독의 이 감옥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총독이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뭐 거기서 얼마를 다스릴지 모르지만 그 지역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엄격한 종교가 있었잖아요, 유대교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유대교의 가장 큰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 포함해서 뭐 70명에서 72명의 산헤드린 공회가 있으니까 먼저 이 사람들하고 잘 만나서 서로 잘해보자, 그렇죠? 이 얘기를 해야, 그래야 총독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먼저 온 데는 가이사랴예요. 배를 타고 이제 왔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사흘 뒤에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이제 유대인들과 잘 지내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기회가 됐다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이 새로 부임한 총독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좀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자, 길에 있다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 당시 아까 얘기했던 그 벨릭스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 이제 살던 때에 그때 대제사장은 요나단입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그 벨릭스 총독이 음모를 꾸며갖고 죽여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을. 아주 악랄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바뀌었어요. 제사장 이름이 뭐냐? 이슈마엘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바뀌든 총독이 바뀌든 오직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바울, 그렇죠? 전염병 같은 자예요. 전염병 알죠? 막 퍼져나가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만 죽이면 일이 끝나니까 총독이 바뀌든 대제사장이 바뀌든 오직 바울 죽이는 거 여기에만 이제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로 부임한 베스도는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제 금방 로마에서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왔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해갖고 길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죠. 지금 가이사라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확신하고 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바울에게 얘기하시냐. 바울의 옆에 서셔서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내가 안 죽는구나.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아주 확신한 게 있었어요. 뭐 무슨 수를 써도 내가 예루살렘에서는 죽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이 무슨 수를 쓰고 총독이 무슨 수를 써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사람은 아니다. 이런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공회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스도가 지혜롭게 이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가서 보니까 베스도가 응답하기를 바울을 가이사라에 두어야 한다. 예, 그다음에 나도 또 거기로 곧 떠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 함께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무슨 사악한 거 나쁜 것이 있는지 예, 그 사람은 이제 고소하게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고 한 열흘쯤 이제 지낸 다음에 열흘 이상 머무르고 가이사라로 이제 내려가서 그리고는 곧바로 그 다음 날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오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거기 같이 내려오자고 해서 말 잘하고 그렇죠 고소 잘할 수 있는 변호인단 뭐 이렇게 꾸며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문제가 뭐냐? 7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소거리로 바울을 고소하되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뭘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죽여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증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바울이 참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8절에 자기를 위하여 이제 답변해 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에 대해 결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계속 고소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소를 하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뭐 와서 고소를 이것저것 이런 항목으로 하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성전, 성전에는 무슨 이방인들을 데리고 간다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또 내가 로마 시민이고 또 지금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에 대적하는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런 거 한 것이 없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스도가 방금 취임을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2년이고 3년이고 그 부임한 동안에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내려와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증거는 못 되고 쩔쩔매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거기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9절에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잘못이 없다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고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10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카이사라의 재판석 앞에 서 있으니까 마땅히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지 난 로마 사람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없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종교법으로 내가 시시비비를 가릴 그와 같은 내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1절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외우고 있어도 좋아요.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터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이 일들 중에서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세상에서 법이 정해놓은 그러한 규정을 어기고 그래서 심지어 죽을 짓을 했으면 그러면 죽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카이사라에게 청원한다.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 있는 카이사라에게 내가 청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베스도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법에 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심판을 받으라고 했는데 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뭐라는 거예요? 난 로마에 가서 카이사르 앞에서 심판을 받겠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로마 시민권을 잘 사용을 해서 이 종교인들의 이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이와 같은 지혜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스도가 뭐라 공회와 협의하고 응답하되 내가 카이사라에게 청원하였느냐 카이사라에게 내가 갈지니라. 자, 공회하고 이제 협의한 내용도 마찬가지네요. 공회도 뭐 가서 고소를 하는데 자기들이 한만 고소해도 고소할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사람은 여기 유대 땅에 두지 말고 아예 로마로 보내버리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죽이지 못하면 그럼 차라리 그냥 저 딴 나라로 가서 살게 추방해버리면 깨끗하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공회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베스도 입장에서도 자기가 와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처음부터 이게 일이 꼬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둘이 합의해서 어디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로마로 가라.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입니다, 여러분. 네로. 네로가 그 당시에 황제였는데 그 네로한테 가서 그럼 거기 가서 그 법정에 가서 내가 심판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1절에 가서 보면 말 그대로 비장함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가서 아시다시피 네로가 얼마나 폭군이에요. 가서 죽이라 그러면 그냥 죽고 마는 거거든요. 뭐 들어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내가 피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절박함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 며칠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이제 가이사라에 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총독에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제 반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내쫓기로 이제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윈윈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에게 떨어진 거예요. 이 죄수를 지금 로마에 보내야 되는데 무슨 죄목으로 보내야 될지 그걸 글을 써서 보내야 될 텐데 앞만 봐도 무슨 죄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던 참에 누가 나타났냐? 아그리파 왕하고 버니게라는 사람이 총독이 이제 새로 왔다고 해서 그래서 이 총독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이렇게 돼서 아그리파 왕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아그리파하고 버니게가 누군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그리파는 아그리파 2세예요.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아그리파입니다. 거기 나온 아그리파. 자, 버니게는 누구냐? 여기 아그리파 2세의 누이예요. 누이.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헤롯 대제 아시죠?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제. 헤롯 대제의 증손자 증손녀예요. 증손자. 알겠죠? 그러니까 이 대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고 여기 네 번째 이게 간게 이게 증손자 증손녀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나와요. 그 헤롯의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자, 이렇게 되고 여기 나오는 그 아그리파 2세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헤롯 가문이 여기 헤롯 대제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아그리파 2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헤롯이 나오는데 마지막 헤롯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로마에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황제의 이름이 클라우디우스였는데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이제 보호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죽었습니다. 아버지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죽었어요? 거기 가서 벌레가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본인이 차지하다가 그래서 촌충 같은 그런 그 벌레가 이렇게 먹어갖고 그래서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17살에 왕이 된 거예요. 아그리파 2세가 17살에. 그런데 자기 아버지 나라를 이어받은 게 아니라 자기 삼촌의 이름이 뭐냐면 칼시스예요. 칼시스 헤롯 이렇게 돼 있는데 칼시스 왕국을 이어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주 53년경에 이 칼시스 황제를 떠나서 자기 아버지가 물려주려고 했던 그 왕국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왕국을. 자, 버니게는 누구냐? 버니게는 온우이지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그리파 2세하고. 이 버니게가 여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주 음녀예요, 아주 음녀.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자기 삼촌인 칼시스 황제의 정부가 된 거예요. 첩이 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조카인데. 그래서 삼촌하고 조카 관계인데 이 삼촌의 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가 죽은 뒤에, 근데 삼촌이 죽으니까 어디에게로 왔냐. 자기 오라비 아그리빠에게 돌아와서 아그리빠와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매가 같이 사는 거예요. 남매가. 그러니까 근친상관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악한 일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 보기에 이상하잖아요. 둘이 계속 같이 나타나니까 부부. 이게 부부인데 그렇죠. 이게 온우이지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있고 하니까 이걸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폴레몬 왕이라고 하는 길리기아의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왕하고 이제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관계가 이제 끝나요. 그때 또 누구에게 오는 거야? 아그리파한테 또 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오라비한테 이렇게 왔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오라비를 떠나서 여러분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죠. 그 멸망당할 때 그 로마의 장군이 누구예요? 티투스. 그 티투스가 나중에 카이사르가 되거든요. 그 아버지가 베시파시안. 이 두 사람이 정부가 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살던 그런 그 여러 왕들, 뭐 심지어 로마의 장군들, 이런 뭐 로마의 황제, 이런 사람들의 첩이 되고 정부가 돼갖고, 그래서 그냥 권력을 누리며 살던 그런 여인이 버니게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하고 버니게가 온의 관계인데, 이게 또 부부 관계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꼬여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여기 아그리파 2세하고 버니게다. 이 사람들이, 아그리파가 왕이니까, 이 저기 총독이 부임했다고 하니, 그러니까 가서 잘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를 만나러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정부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권한을 아그리파 2세에게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아그리파가 왕으로서 어떤 그 영예를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가서 왕이니까 어찌됐든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스도가 가만 보니까 이게 어떤 형사소송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내용이에요? 종교에 관한 거잖아요. 문화에 관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로마에서 여기 부임해 왔는데 유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유대계고 뭔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니 뭐라고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온 거예요? 아그리파가 온 거예요. 버니게하고 같이. 근데 아그리파는 이미 오랫동안 여기 이 유대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와 유대인들이 행하는 풍습과 왜 이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를 갈고 이게 달려드는가 이런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이 아그리파에게 재판관이 돼서 한번 좀 들어보면 어떻게 했느냐 하고 이제 제안한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피고인이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그리파가 나타나게 되니까 아그리파가 권위도 있고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관례 이런 것도 잘 알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그리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다. 그 문제는 뭐예요? 죄목을 정하는 거. 뭐라고 죄목을 정해야 지금 보내야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26장에 가서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터이므로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와 문제를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아그리빠가 로마 문화에도 정통하고 유대인들의 문화에도 아주 정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는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그리빠가 이렇게 보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증언하게 하면 이 사람이 증언하게 하면 그러면 죄목을 아주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내서 이걸 로마 황제에게 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뭐라고 그래 아그리빠가 나도 그 사람 말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그리빠도 이미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자기 아버지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다가 이 예, 벌레들에서 먹히는 거 이런 것도 다 직접 자기가 알게 됐고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래서 온 세상이 그냥 막 퍼져나간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런데 지금 사람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소문이 뭐라고 나 있어요. 그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지금 여기 베스도를 만나러 왔는데 베스도가 당신이 한번 좀 신문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하니까 너무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직접 그 나사렛 종파의 주모자한테 이들이 믿는 게 뭐고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고 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내가 직접 들어보겠다고 하고 이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아그리빠하고 이제 베니게가 23절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23절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하게 오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인 면에서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비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천막만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하나 구출하기 위해서 500명 군대를 보내갖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잖아요. 지금 이 바울 하나를 진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총독과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버니게라는 여인과 함께해서 그냥 지금 시골에 그냥 빵파로 뭐 해갖고 막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고 지금 바울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그 사람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독과 왕과 그다음에 총독의 부하들과 이런 여러 귀족들이 모여 있고 중요 인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바울이 증언을 시작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주 내용은 간단해요.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수를 보내면서 그에 대한 범죄도 밝히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보내면 본인이 꾸중을 받잖아요. 카이사라한테.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아그리빠 왕과 그다음에 버니게와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나와서 직접 증언하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얘기하죠. 너 자신 위해 말하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내밀고 이제 뭐 어느 면에서 선서하는 거죠. 선서 내가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그리빠에 대한 먼저 뭐라 그럴까? 왕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충성심 아니면 왕에 대해서 성경이 뭐 그랬잖아. 이 위에 있는 권력들이 하나님에게 속이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좋은 말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에서 이제 11절 가서 보면은 내가 젊었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냈다. 이게 한 12살 이후부터입니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지금의 터키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 교육을 받다가 아이가 너무 총명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랍비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가 유학을 보냈단 말이에요. 12살쯤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안다.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누구의 문화생으로 들어갔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갔으니까 아주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고자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가 많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어요. 사두개인이 있어요. 에세네파가 있어요. 헤롯당원이 있어요. 여러 분파가 있는데 우리 종교의 분파 중에 가장 엄격한 분파가 뭐냐?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냥 600개 이상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것만 지키면 그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법규들을 지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렇게 엄한 분파를 따라 살아서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범한 게 없다 이 정도 얘기할 정도로 내가 아주 엄격한 그와 같은 규례를 따라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교 정통파 사람이다. 히브리 전통을 중시한다. 중요한 말이 여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두 지파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아그리파 왕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자, 여기 가서 보면 열두 지파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 아시죠? 예, 사울이 왕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이제 둘로 갈리죠. 그렇죠? 밑에 있는 유다 왕국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저 위에 여로보암이 뛰어간 10개 지파, 그렇죠? 10개 지파가 이스라엘 왕조를 형성했어요. 이렇게 다 이스라엘 왕조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해갖고 거기 있던 10지파를 다 다른 데로, 거기는 거의 다 모든 사람을 다른 나라로 옮기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하고 해서 뭐가 생겨났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혼혈된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나중에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지파도 바빌론 포로 갔다가 유다지파는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는 돌아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럼 여기 남아있는 10지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10지파는 다 없어졌다 생각하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그게 생기고 나서 지금 600년이 넘은 겁니다. 그 일이 생기고 나서 600년, 700년이 넘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 12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2지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그 이스라엘 10지파에 속했던 사람들 포로 생활 갔다가 그래도 다시 남아서 이 땅에 남아있게 해주셔서 예수님 당시에 이미 12지파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을 못하고 10지파는 없어졌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중에 뭐 하나가 또 뭐 우리나라 와서 뭐 단지파가 단군이 됐다 그러고 뭐 저기 이스라엘 저기 영국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유다지파라고 그러고 뭐 등등 이렇게 이론을 펴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니 우리 12지파 얘기하면 12지파가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당시 12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는 때 그 12지파, 그 12지파가 새로 나게 하는 그 때에 그 12지파가 존재하고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12지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 널리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럼 12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12지파가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12지파가 지금 저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시고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느 지파에 있는가를 다 지금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천지 생각하시고 우리도 뭐 12지파에 속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12지파는 유대인들의 12지파예요. 유대인들의 저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온 그 유대인들의 12지파. 12지파가 사실은 오랫동안 지나는 가운데 무슨 지파에 속했는데 본인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12지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8절에 가서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냐. 이게 사도행전의 대주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대주제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렇죠? 또 믿지 않는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사람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가 뭐예요?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윤회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끝난 다음에 뭐 새도 되고 뭐 모두 되고 이렇게 자꾸 돌아간다. 이 윤회를 믿는 거고 아니면 없어져 버린다는 소멸을 믿는 거고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시 살린다는 이 사실을 왜 믿을 수 없는 일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느냐. 기독교 핵심 주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바가 헛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부활하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부활을 우리가 고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게 다 헛것이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맞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에는 나는 원래 원래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12절에서 15절은 또 다마스쿠스 도상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그리빠가 얘기를 다 하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동기가 어떻게 된 거다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는 내용이니까 16절에서 18절이 여기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라고 이제 돼 있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바울에게만 주어진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뭐냐. 예,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사역자, 섬기는 자와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 그럼 뭘 하는 증인이냐? 내가 너를 백성과 유대인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요.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누구에게 보내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보낸단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해야 될 일이 18절에 나와 있으니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혹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라는 게 아니라 증인이 돼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믿지 않은 자들의 눈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 열려고 하지 마세요. 영의 눈을 마귀가 이렇게 블라인드를 쳐갖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눈을 열어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다. 그죠?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상속유혹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무라고 바울이 이야기인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서 지금까지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다가 지금 잡혀서 죄인으로 갇혀 있습니다. 22절, 23절에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한다. 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것만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 말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거.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거. 그걸 내가 지난 20년이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직 그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베스도가 뛰쳐나왔어요. 그렇죠?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스도가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많은 학식이 너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가말리면 밑에서 공부하고 한 게 너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너 정신병자구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매드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 소가 미친 거 그게 광우병이잖아요. 그게 매드카우 디지즈 매드한 거거든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미쳤다. 너 정신이 올바른 상태가 아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26절에 25절에 베스도가 아까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에 이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맑은 정신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26절에 이제는 베스도 말고 누구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그리빠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하겠다.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던 그 일은 어디 뭐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어느 한 골목에서 이루어져 갖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온 천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 아니냐. 그렇죠. 빌라도 그 이 유대 총독의 그 기록을 가서 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모든 게 다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지 않냐. 모든 게 다 공개가 돼 있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거 아그리파 왕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제 아그리파한테 여기 오랫동안 살면서 유대인들의 이 구약성경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구약성경의 한 부분이 대언서인데 그 대언자들이 말하는 거 그걸 왕은 믿지 않느냐. 그리고 뭐라고요? 믿는 줄로 내가 압니다 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왕이 분명히 구약성경을 알고 구약성경의 대언서들의 글을 알고 그 글을 알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일어나서 부활한 사람이 된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그리파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거의가 영어로 almost. 아시죠? 우리 중학교 가면 배우는 영어 단어가 almost Christian.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 제목이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 그런 설교가 많은 거예요. 이걸 사용해서. 여기 지금 이 아그리파가 바울이라고 하는 최고의 설교자의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거의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거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가.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전적으로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정말 명문이에요. 명문.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그런 명문입니다. 자, 베스도가 왜 미쳤다고 그랬냐. 이거 들어보니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너 미쳤다 그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이 말이 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그리파는 뭐라 그래요? 너가 나를 설득해서 그렇죠. 거의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안 넘어간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 미친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회의 중단. 그렇죠. 재판하는 거 중단하고 자기들끼리 다 몰려가서 다 이야기해보니 이 사람에게는 죽일 만한 사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 베스도한테 이 사람이 카이사라에게 청원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이 자리에서 금방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심판 과정이 끝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심판이 열렸어요. 베스도의 이 법정에서. 판사가 누구냐? 베스도하고 아그리파가 판사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죄수가 누구예요? 죄수가 바울이에요. 근데 이 재판이 끝날 땐 둘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누가 판사가 됐어요? 바울이 판사가 됐고, 그렇죠? 베스도하고 지금 아그리파가 죄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작할 때는 아그리파하고 베스도가 판사가 돼서 시작하고 바울이 죄수로 시작했는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한 5분, 10분 이렇게 지나가서 맨 끝에 가니까 바울이 심판자가 되고, 예, 네, 그렇죠? 이 아그리파하고 베스도가 여기서 이제 죄를 심판받는 그런 죄인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있던 벨릭스도 하나님의 빛을 받았어요. 이 두 사람도 당대 최고의 설교자,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바울에게서 빛을 받았어요. 근데 어때요? 고의로 눈을 감아버렸어요. 미쳤다 그러고. 그렇죠.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러냐 그러고. 그리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벨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얘기하니까 부들부들 떨면서도 절대로 믿지 않겠다. 그래서 빛을 가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영원토록.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그들의 삶에 생기게 돼 있고 아마 남아있는 삶 동안에 그때 그 일들이 양심을 무지무지 괴롭혔을 것이다. 바울과 그렇게 만나갖고 대면해갖고 바울의 그 말, 그 눈동자와 함께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게 그냥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러한 그 양심의 고통을 죽을 때까지 당하면서도 아마 믿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21장부터 28장은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던 때,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던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걸 믿으면서 지혜롭게 왕 앞에서 치리자들 앞에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심지어 재판정에 가서도 상황이 뒤바뀌어서 내가 오히려 판사가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저와 같이 우리와 함께 이게 같이 사랑 침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이 땅에 지금 전파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럼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죠? 기도권에서 그냥 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울이 결국은 끝에 가서 로마에까지 가서 말씀을 다 선포하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